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죠. 그것은 신자에게 대적해야 될 분명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갑옷을 입을 이유가 있는 것이지, 적이 없는데 뭐하러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신자는 먹고 노는 백수도 아니고 교실에 앉아서 배우기만 하는 학생도 아니고 신자의 정체성은 마지막 날에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적은 어둠의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와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은 그냥 단순히 그 적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세력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휴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도록 싸우는 격전이라는 것이죠.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상황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전 상태인 나라도 휴전 상태에서의 그 어떤 군사적인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처럼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까? 하물며 휴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더욱이 매 순간 강력하게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예고 없이 도발하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적을 괴멸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 자세를 반영합니다. 정신이 올바르고 마음가짐이 단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후한 몸가짐을 할 줄 알고 의복도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그 옷이 비싼 옷이고 싼 옷이고를 떠나서 기품이 있고 결코 가볍거나 산만하거나 요란하거나 자유분방하지 않습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바른 마음 자세와 올바른 정신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중후한 몸가짐, 바른 옷매무새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운동선수도 아니면서 별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백수들은 늘 추리닝을 즐겨 입죠. 그리고 슬리퍼를 끌고 다닙니다. 입는 옷이 그러니 그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백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을 보십시오.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이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매무새를 깨끗이 하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옷을 입어도 항상 우울하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정신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휴일을 제외하면 그리고 저녁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종일 군복을 입고 군화를 착용을 합니다. 유사시에 즉각 군장을 하고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서입니다.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엄숙하고 단정하게 정장을 하고 반듯한 몸가짐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예배자임을 놀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 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좀 추상적인 의미로 와닿습니다만 이것이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군사들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그 적을 무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본절 이하에서 이제 바울은 강론으로 다루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깃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라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군사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다름없이 무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 포퓰리즘, 또 진리에서 벗어난 온갖 잡다한 어떤 비진리의 교회 운동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혐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부흥과 어떤 각성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신자와 교회를 마지막 때에 강한 용사로 무장시켜 줄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은 영적 눈으로 볼 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운동복 차림이나 잠옷을 입고 영적으로 볼 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에는 칼로 베어 쓰러뜨린 적들의 선혈이 낭자하고 얼굴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눈빛은 살아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어떤 적이라도 반드시 단칼에 베어서 이기겠다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빛나고 있는 그 영혼에서 빛이 뿜어져 나고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왜 무장이 필요한 것일까요? 영적 전쟁은 어떤 뭐 환상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 임하는 군사가 실제로 이기고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강하냐 하는 것과 적을 공격하고 효과적으로 또 자신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무장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목숨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이상 용사에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귀신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이나 해주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되묻고는 그 귀신들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공격해가지고 혼비백상케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이름을 귀신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바울의 이름은 사탄의 본부인 지옥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실제적 영적인 무장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진 돈을 보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려한 외모,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쫄지 않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신자는 사탄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없는 신자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오합지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는 무장하지 않은 100명, 1000명의 성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강력하게 무장된 새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명령문 속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주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의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또 능동명령형의 단어인데 능동명령형이란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그리고 즉시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즉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었으면 이렇게 강조해서 능동명령형을 사용했겠습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오합지졸과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인, 이 군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은 싸움에 나가지 않을 때는 한가히 서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상 나팔이 울리고 집합 명령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들의 태도는 민첩해집니다. 집합 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모두 지정된 장소로 일사불란하게 달려가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전투장비를 챙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참 몸에 익혀있는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모든 군장을 끝내고 스스로 완벽하게 임전의 태세를 갖춥니다.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일 경우에.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추호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평상시에 배운 대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명령에 반응하는 군인의 정신, 군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정신이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먹고 자고 쉬고 여유롭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엄히 말씀드리건데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의 지성을 깨워서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와 우리에게 주신 신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의 게으른 육체를 깨워서 깊은 기도 가운데 헌신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때입니다. 영계가 혼탁하고 혼란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휘두르는 큰 이 혼란과 시험과 세속의 유혹의 칼날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지상에 대형 교회의 비리들이 폭로되고 있고 목회자들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진리와 신학 사상으로부터 점점점 한국교회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을 해야 될 때란 말이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 악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많은 그 표현의 말들이 있습니다. 지식사회, 정보사회, 세계화 사회, 웰빙 시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시대를 통칭하는 이름들을 묘사해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요? 악한 날, 악한 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세상은 말세로 접어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세상에는 이 구원사역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의 활동도 항상 격렬해졌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악이 권세를 잡은 모든 시대가 신자에게는 모두 다 말세이고 달리 말하면 악한 날들인 거죠. 악한 날이 더욱 악해질수록 악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악한 세상의 배후에는 보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왕국을 더 넓히려고, 그리고 그 왕국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마귀의 몸부림에 점점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더 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기만과 타협, 또 변질과 거짓된 어떤 평화의 거대한 시류가 교회와 신자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막론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라면 다 손을 잡고, 가톨릭도 개신교하고 손을 잡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라는 이 사탄의 명령에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실종되고 교리는 자취를 감추면서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가는 가운데 참된 신자의 존재는 점점 더 희박해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존재도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맹증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밤소경이잖아요. 밤소경. 캄캄한 곳에서는 이 사물을 확인할 수 없는 병이 야맹증이잖아요. 야맹증의 원인은 이 망막의 시세포 중 이 간상세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병하는 병입니다. 간상세포가 뭡니까? 빛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기능 장애가 생겨서 빛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적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병이 야맹증입니다. 그래서 빛이 환한 곳에서는 불편함이 없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전혀 이 주위를 감지할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병이 야맹증이에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한 신자들 가운데 야맹증 증세를 보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대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만일 우리가 어두움의 포로가 돼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야맹증 환자같이 그저 어두움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 풍조와 더불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종친 거예요. 황장엽 씨가 죽기 전에 김대중 정부 때 당시 그 정부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면서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어두움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두움을 밝힐 수 없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두움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든 신자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마지막 때에 지킬 것인지, 영적인 야맹증에 빠져서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어떤 게 참된 말씀이고 어떤 게 참된 말씀이 아닌지, 이 피와 식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영적인 야맹증의 성도들, 그들의 영혼을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자신을 맡긴 채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가치와 이 땅에서의 그저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발붙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일컫는 성경의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순결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존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이 악한 날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물질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관이나 결혼관이나 자녀 교육관이나 어떤 성공관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것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삼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날이 우리를 미혹하고 포기하게 하고 방심하게 하고 세속의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그 모든 도전들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필코 나는 승리가 목적이지.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은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저 한번 참전하는 것의 뜻이 있다. 그런 군사는 필요 없습니다. 승리가 목적인 용사들. 마지막 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젊은 지체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가 없으면 기다리세요. 왜 불나방처럼 자신을 세상에 던져서 자기 영혼을 태우려고 합니까? 왜 불신자와 연합해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합니까? 옳은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길이 아니면은 돌아서란 말이죠.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 더디게 가더라도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대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능히 대적하고라는 말은 당시 로마에서 흔히 사용하던 군사 용어입니다. 적으로부터 사수하도록 명령받은 지역을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워서 그 지역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능히 대적하고 대적하다라는 그런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대항에서 맞서기에 충분하리만큼 강하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길게 번역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압도해야 돼. 이겨야 돼요. 단지 마귀에 그냥 이렇게 상대가 되어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완전히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병사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싸우는 병사의 목표가 생존이면 그 병사는 죽을 확률이, 전사할 확률이 많아요. 싸우는 용사의 목표가 승리인 병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확률이 높겠죠. 겨우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병사는 비굴해질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들고 포탄이 터질 때 바위 밑도 웅크리고 고개를 쳐박고 벌벌벌 떨고 있겠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할 것이다 하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병사들, 오히려 그런 병사들이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면서 살아남고 승리도 쟁취하는 그런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죽어도 떳떳하고 명예로운 죽음이겠지만 능히 대적하고라는 말은 간신히 싸워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뭐 49대 50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마 1대 50, 빵대 뭐 0점 대 10점 이렇게 해서 축구를 해도 말이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홀드게임으로 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이 마귀하고 협상했습니까? 타협했습니까? 혹은 간신히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승전한 장군이 포로에게 명령하듯이 호령하시면서 단번에 귀신을 격퇴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당장에는 우리 눈에 힘들고 괴로운 싸움이 될 듯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너끈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꽂혀가지고 분당에서 처음 개척할 때 새벽 이슬교회 했다가 에이 집어치워라 하고 교회 이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면서 교회 이름을 그래서 이기는 교회로 바꿨어요. 이기는 교회 검색해보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이기는 교회.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더 힘써서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에 더 천착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성들은 예외 없이 이 성령의 능력 속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악한 날들이고 우리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고 우리의 전장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어떤 답이 필요할까요? 훨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하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한두 가지를 완수한 후에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물론이고 전투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굳게 서 있는 자들 한두 번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해도 적군이 언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대적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칼이고 방패고 다 집어던지고 나는 더 이상 못 싸우네 하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싸움을 마친 후에라도 지쳐 쓰러지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싸움터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합니다.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혹은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단기전이라는 건 없어요. 정말 이골이 나도록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더 강한 적들의 집요한 표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 약한 놈 보내가지고 패배했으면 또 약한 놈을 보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놈을 보내겠죠. 한 놈만 보내겠습니까? 두 놈, 세 놈, 네 놈 더 많이 붙여서 보내겠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대적해야 될 마귀의 세력도 강해지고 그 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용돌이 치는 영적인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고생과 노고 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도 짓고 점점 교회가 부피가 커집니다. 개척했을 때는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고 순수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엄청난 대형교회가 되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동기동창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 문제와 스캔들에 휘말려서 위기를 자초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던 그런 분들도 어느 순간 보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은 또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도망다닐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다윗이 부강한 이스라엘의 왕좌에 그 제국의 권좌에 앉게 되니까 무기력하게 사탄에게 패배당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도 그 다음에 전투를 준비하면서 다시 피 묻은 칼과 창과 방패를 닦으면서 그냥 쓰러지듯이 자기를 풀어헤치지 않고 다시 서서 갑옷을 입고 입은 채로 무기를 닦는 그런 용사가 진정한 용사죠. 주를 위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어떤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 그렇게 서 있게 하시는 날마다 새 힘과 능력 부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곧게 사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이렇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를 대항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무장하고 싸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는 것이지 이길 마음이 전혀 없고 저는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싸울 마음은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고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기고자 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끝까지 서 있고자 하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움켜쥐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파수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제식 훈련할 때 가장 기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차려 자세입니다. 차려 자세. 흔히 말하죠. 벌이 날아와서 쏴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자세가 쉽게 말하면 차려 자세, 부동 자세라고 하죠. 싸우기 위한 가장 기본 자세 뭘까요?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서 있지 않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그의 무장은 무의미한 것이겠죠. 서 있지 않은 군인, 누워서 자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런 군사를 하나 생명을 뺏는 일은. 그러니까 서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서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말합니까? 아무것에도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고 두 다리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에 기대거나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언제든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돼 있는 신자의 자세, 딱 서서 상관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줄을 쫙 맞춰가지고 출정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병사의 그 모습.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돈을 사랑하고 일락을 즐기는 자를 두고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귀는 신자를 넘어뜨려서 싸움에 나갈 수조차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서 있지도 못하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서지도 못하도록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의 어떤 질병의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주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육신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정신없이 바쁜 이 분주함을 그리고 피곤함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오늘도 계속 흔들어대는, 밀치고 치고 지나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므로 싸우기 전에 신자는 먼저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예 싸우기 싫어, 서 있기 싫어 하고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주저앉고 싶어 하는 자기의 연약한 의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는 이 기본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먼저 회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이 기본. 6.25 때 제식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학도 의원군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총알바지가 됐잖아. 뭐 전투력이 있어요? 뭘 제대로 총을 쏠 줄을 압니까? 이게 총을 분해 소재를 할 줄 압니까? 그런 총알바지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대신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쫓아서 방탕한 이 고린도의 시류에 영합해서 결국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권면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믿음을 따라 신앙의 도를 굳게 지키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신앙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신앙의 도를 굳게 지키는 그런 신앙의 기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구하는 모든 자들, 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갑옷을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는 꼭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나는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 있는, 이탈하지 않는, 넘어지거나 어디 도망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신학 위에, 바른 교리와 전통 위에 서 있을 때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온 천지를 들끓고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뿌리받고 굳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그런 따위들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예비된 모든 것이 준비된 최정예 군사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병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입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용사가 되라. 전장으로 나아가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너희의 자리를 사수해라. 이런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무장되어 계십니까? 빛나는 하늘의 갑옷으로 여러분 자신이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세속의 유혹을 경계하고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혹독히 다루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촘촘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뜨개질 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